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를 통해 오늘 처음으로 성도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이온유입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뛸 듯이 기뻐하고 기대하며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위로와 힘을 충만히 공급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방송을 함께 하실 두 분 자매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한나입니다.
오늘은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질이 무엇이죠?
기질은 타고난 성질로 말할 수 있는데요. 선천적 특성이기도 하지만 후천적으로도 발달하는 개인의 성격적 소질을 말해요. 특히 기질은 정서와 성격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격이나 특성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기질은 타고난 도화지이고요. 성격은 그 도화지 위에 환경과 경험으로 그려진 그림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조선에서는 이런 기질을 접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두 분 자매님들은 남조선에 오셔서 이런 기질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기질 검사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남조선에 와서 사람마다 기질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딱히 제가 기질 검사를 해보거나 했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기질 검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활동적이라고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이론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기질론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을 관찰해서 정리한 것으로 인간 행동에 관한 아주 오래된 이론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고유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혈액형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고난 기질은 변하지 않는데요. 우리 행동도 이 기질에 의해서 비롯됩니다.
남조선에서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성격 유형 검사 같은 것들은 단지 몇 가지 유형으로 사람의 기질을 나누어서 너는 저런 사람, 나는 이런 사람, 이런 식으로 그 유형의 형태에 가둬서 구분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타고난 기질이라는 것은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나 자신과 타인을 이해할 수 있고 기질에 따른 장점과 약점까지도 알고 그 약점을 개선하는 시도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질 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하나요?
네, 기질 검사는 강점과 약점으로 표현된 단어들을 열거한 문항에서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선택한 점수의 합계가 가장 높은 기질이 자신이 해당하는 기질인 것이죠.
한 가지 기질의 점수만 높을 수도 있지만 두 기질의 점수가 비슷하게 높게 나왔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이 두 가지 기질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질 검사를 통해 제 단점을 보완할 수도 있나요?
네, 그럼요. 사람들마다 장점과 단점을 가질 수 있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타고난 강점이 더욱 강점이 되고 약점은 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아홉 가지 열매 안에는 기질로 인한 모든 약점을 극복할 힘이 있습니다. 기질의 조합과 반복되는 습관이 무엇이든 간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질론은 비교적 단순한 이론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질은 인격이나 성격과는 다른 것인가요?
네, 기질은 타고난 특성들의 조합으로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을 외향적이거나 내성적으로 만드는 것도 이 기질입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도 형제마다 각각 다르잖아요?
맞아요. 제 친구 중에 언니는 예술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서 혼자 조용히 책 읽고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하는데 동생은 언니와 달리 사람들을 좋아해서 밖에서 뛰어놀거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즐기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기질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인격은 어떻게 다를까요?
네, 인격은 사람의 품격입니다. 우리의 기질, 훈련, 가치관, 신념과 습관이 모두 합쳐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드러나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인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 정, 의로 이루어진 인간의 혼적인 영역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격은 어떻게 다를까요?
성격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인데요. 외적인 표현을 가리킵니다. 성격은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가에 따라서 인격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자기 모습을 그대로 살기보다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자신의 정한 어떤 모습과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기질과 인격과 성격은 조금씩 다르네요.
네, 그렇죠.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질이 있나요?
네, 기질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입니다. 첫 번째로 다혈질인 사람은 낙관적이고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분위기를 잘 띄우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담즙질은 목표지향적이고 승부욕이 있고 독립적입니다. 우울질은 분석적이고 감수성이 예민한 기질입니다. 마지막 점액질인 사람은 평화주의자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서 갈등을 싫어합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순서대로 한 가지씩 기질의 특성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다혈질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다혈질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약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저 사람은 좀 다혈질이네? 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다혈질과 같은 뜻인가요?
흔히 어떤 사람을 다혈질이라고 표현할 때 금방 흥분하고 성급하고 인내력이 부족하다는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다혈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다혈질은 장점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먼저 이 네 가지 특성에 대해 듣기 전에 우선 기질 검사를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해당하는 기질의 특성에 대해 듣고 아, 그래서 내가 이런 면이 있었던 것이구나 하고 강점을 알아가고 나의 약점에 대해서도 극복해보면 좋았을 텐데요.
그렇죠. 저도 그것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네 가지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자신이 다혈질에 해당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내가 아는 주변의 누군가가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들으신 후에 너는 이런 약점이 있다더니 정말 그렇구나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다혈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혈질은 열정적이고 명랑하고 활기차고 재미를 따릅니다. 외부의 자극에 마음이 쉽게 들떠서 반응을 하곤 합니다. 사려 깊은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감정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활발한 다혈질은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것을 좋아하고 사교성이 매우 좋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가면 신나게 이야기를 쏟아내는 분들이 있으시죠?
네, 맞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덩달아 흥이 오르곤 해요.
맞아요. 다혈질은 열정적이고 풍부한 감성으로 이야기를 생생하게 늘어놓는 타고난 이야기꾼입니다. 그래서 활발한 다혈질은 친구가 많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활발한 다혈질 친구가 있는데요. 구김없이 자발적이고 다정한 성품 때문에 저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친구를 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다혈질인 사람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자신이 특별한 친구이고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혈질은 그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관심을 나타냅니다.
다혈질의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다혈질은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결심했던 것과 약속과 의무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신나는 모험을 더 좋아하다 보니 아무래도 안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다혈질은 고독을 싫어하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며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가장 활기가 넘칩니다.
모임에서 활력이 되는 사람들이 다혈질에 속해 있는 사람이겠네요?
맞아요. 또 다혈질의 사람은 이야기를 실감나게 하다 보니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모두의 사랑을 받고 각종 모임에서 환영을 받습니다. 상대방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미리 마음속으로 답을 정하고 답을 해버릴 정도로 생각이 빠르기도 합니다.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없고 생각 없이 말할 때도 많지만 그들의 허심탄회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게 끌리게 됩니다. 자유분방하고 외향적인 생활 방식 때문에 소심한 기질의 사람들에게도 시샘을 받기도 하고요.
다혈질에게는 좋은 면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성경의 인물 중에서 다혈질인 인물을 꼽는다면 누구를 예로 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다혈질과 같은 특성을 가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도 베드로가 다혈질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조금 후에 닭이 울자 바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혈질은 자신의 잘못이 발각되었을 때 언제나 바로 뉘우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잘못을 하기도 했지만 베드로는 이후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설교하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면 다혈질은 어떤 일을 잘 하나요? 혹시 다혈질의 장점을 살려서 잘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네, 다혈질은 물건을 판매하는 일을 아주 잘 해낼 수 있겠습니다. 장사도 잘 하지만 배우나 사회자의 역할도 잘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 지도자들 중에서도 다혈질을 가진 사람들이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것은 다혈질의 타고난 지도력이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다혈질은 병원에서 일하기에도 적합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다혈질 간호사가 있다면 병원이 활기차게 돌 것 같아요. 밝은 인사를 매일 아침마다 들을 수 있다면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도 활기차게 인사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다혈질이 잘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다혈질은 여러 사람들과 접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소질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면 다혈질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살펴볼게요. 다혈질은 주위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매우 높습니다. 환경에도 잘 적응하기 때문에 환경이 달라지면 그 전에 안 좋았던 기억은 곧 잊어버립니다. 지루함과는 거리가 멀고 낙심했을 때라도 금방 재미있는 일을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낙천적이라는 것은 너무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다혈질은 낙천적입니다. 다혈질은 과거를 쉽게 잊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실망했던 기억으로 인해서 정신이 흐려지는 법이 없고 현재를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미래에 대해 그리 많이 생각하지 않나 보네요.
맞아요. 다혈질은 사전 계획 없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혈질인 사람들은 유난히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다혈질은 그것도 재미있어 합니다. 새로운 일을 벌이고 싶은 의욕을 쉽게 느끼고 주변 사람들도 그의 끝없는 열정에 이끌립니다. 어제의 일은 실패했어도 오늘 하고 있는 일은 분명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다혈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좋은 선물을 받은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너무 귀한 선물을 받았죠. 유쾌한 다혈질이 사교적이고 부침성 있는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기쁨과 슬픔을 공감하며 새 친구를 아주 잘 사깁니다.
다혈질인 사람들이 정말 부럽게 느껴지네요.
정말 좋은 점이 많죠. 또 있습니다. 다혈질은 동정심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누구보다도 진심 어린 반응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좋고 나쁜 감정에 공감할 줄도 알고요. 다혈질인 사람들은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는 것에 쉽게 순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상심을 진심으로 헤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감정의 변화가 더 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다혈질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또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건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현재를 즐겁게 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유쾌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다혈질로 인해 풍요로워집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다혈질과 함께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혈질도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약점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왜 약점을 짚어보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약점까지도 알아보는 것은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깨닫고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약점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우리 모두가 약점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약점도 알아보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다혈질의 약점은 진득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다혈질의 부산한 활동은 들떠있는 움직임입니다. 대체로 다혈질은 비현실적이고 어수선합니다. 차분하게 있지를 못합니다. 전체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기 전에 엉뚱한 방향으로 뛰쳐나가기도 합니다.
마음이 들떠 있으니 공부를 잘 할 수도 없겠어요.
예, 더 나아가서 다혈질의 어수선함은 영적인 생활까지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읽기가 힘들 것 같아 보여요.
그렇겠죠. 또 다혈질은 들뜬 활동을 반복하다 보니 장기적으로 볼 때 일다운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생활에서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많은 재능들을 한데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전전하느라 세월을 허비하기도 하고요.
다혈질인 사람이 자제력을 배우지 못하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다혈질은 강점도 분명하지만 약점도 동일하게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은 다혈질이라 할지라도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혈질을 가진 어떤 사람은 강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약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선택한 것입니다. 타고난 기질의 약점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입을 때 극복할 수 있고 강점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강점은 극대화하고 약점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약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네, 약점을 최소화하려면 약점을 아는 데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적용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혈질뿐 아니라 다른 기질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신의 약점을 죄로 직시하고 직면해야 합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죄로 직면해야 합니다. 여기서 직면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나의 약점을 마주보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좋습니다. 나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난 원래 그래. 그래서 할 수 없어 라고 핑계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내고 앙심을 품고 분개하거나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며 염려하는 약점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약점을 죄로 여기고 죄를 지을 때마다 즉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아까 다혈질의 약점이 어떤 것이 있었죠?
들떠 있고 오수선하기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런 약점을 나의 죄로 여기고 나 자신의 어수선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었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집중해서 잘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다혈질에게만 해당하는 말은 아니고요. 다른 기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66편 18절을 예은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죄를 숨기고 있으면 기도 생활에 방해가 됩니다. 우리 자신의 약점인 이기심과 분노와 두려움을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한나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니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이런 죄된 습관을 없애주시도록 정직하게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는 성령 충만해진 다혈질의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혈질은 성령으로 충만해져도 외향적일 것입니다. 원기왕성하고 분위기를 주도하고 동정심이 많을 것이며 여전히 말을 많이 하겠지만 이제 그의 대화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의 새 생명이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주요 관심사가 변화된 것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가진 다혈질은 늘 불경스럽고 어리석은 말을 했지만 성령 충만해지면 새로운 말들을 배우게 되어서 재치 있고 건전한 농담으로 활기를 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다혈질은 우는 사람들을 감싸 안고 함께 울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나누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격려하게 될 것입니다.
다혈질의 약점 중에 의지가 약한 면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다혈질은 쉬운 길로 가려던 유혹을 이길 힘을 얻게 되고 좀 더 일관성 있는 삶을 살며 좀 더 조직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존의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안을 거절하는 법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변 상황에 의해서 잘 흔들리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성령 충만해지면 가치관이 달라져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새로운 인생 목표가 생길 것입니다.
다혈질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면 이전의 삶은 하나도 중요해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성령께서 다혈질에게 공급하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다혈질은 본래 모든 일에 안달을 냈지만 평안을 얻게 되고 자신의 길을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게 되고 다툼과 혼란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사람들을 위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평안과 자제력으로 불같은 성질을 다스리며 점점 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천성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었던 다혈질에게 겸손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감정에 관심을 갖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느낌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화제로 삼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역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되어서 그 행실이 주위 사람들도 알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처럼요.
네,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다혈질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 베드로는 능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혈질에 속한 많은 분들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 방송을 마칠 때가 되었는데요. 오늘 방송의 내용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오늘 나눔을 하면서 다혈질은 사람을 사랑하고 또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참 귀한 기질이지만 동시에 들뜸과 산만함이라는 약점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약점을 핑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제력과 평안을 배우게 된다면 그 열정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되고 낙심한 사람을 일으키는 위로가 되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큰 은혜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결국 다혈질의 진짜 힘은 성령 안에서 다스려질 때 가장 아름답게 드러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한 60%의 다혈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다혈질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저도 이 다혈질을 잘 사용을 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타고난 기질 중에서 첫 번째 기질인 다혈질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기질의 장점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고 약점도 극복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요. 기질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자신과 주변에 있는 분들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돈독한 관계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두 분께서 나눠주셨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반드시 붙들림 받아서 사용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사라 자매님과 하나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라는 찬송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의 시험,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주님께 아뢰어 힘을 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혹 들으실 때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발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요한복음은 크게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혹시 요한복음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네,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21장을 크게 이제 둘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2장, 그리고 우리가 읽은 13장부터 21장까지예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을 표적의 책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 단어는 표적이죠.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그런데요, 목사님, 네. 여기서 표적이란 무엇일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 여기서 이제 표적은 표지판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길을 갈 때 표지판 보신 적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표지판을 보고 처음 가는 길이라면 표지판을 보고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이렇게 방향을 알 수 있죠. 그죠? 표적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표적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지. 왜 그냥 이적이라고 하면 되고 기적이라고 하면 될 것을 왜 이적과 기적을 표적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해주기 때문에, 즉 방향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단순히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네. 13장부터 21장까지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13장부터 21장은 영광의 책이라고 해요.
네, 그러고 보니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영광이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영광은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고난과 죽음을 말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많이 좀 다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이걸 이제 고별 광화라고 하거든요. 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읽은 13장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고별 광화에 해당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죠. 예수님의 죽음을 유월절과 연관시켜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유월절은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때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은 유월절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1절 하반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나요?
자기 사람이라고 네. 합니다.
자기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제자라고 해도 되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12 제자들에 대해서 사도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사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해도 돼요. 아니면 그 외에도 성도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되게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표현들이 되게 많은데 왜 예수님은 자기 사람이라고 했을까? 자기 사람이라고 했을까? 아,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자기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사람이라는 건 되게 친근하고 사랑하시고 또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는 자기 사람이니까 절대로 관계를 끊지 않으신다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자기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느껴지는 표현인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예수님이 나에게 자기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실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자매나 사라자매에게 예수님이 자기 사람이라고 할 때 나에 대해서 한번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도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너는 내 사람이야. 자기 사람이 내 사람이야 라고 하면 어떤 느낌일 것 같으세요?
저는 약간 따뜻하고 뭔가 보호받는 느낌?
따뜻하고 네. 보호받은 느낌.
그리고 약간 혼자가 아니다 라는 확신이 들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사라자매는?
네, 그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 단어가 아닌가.
최고의 사랑을 네. 표현하는 단어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서 자기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동일하게 이 말씀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에 반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2절에 보면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 즉 배신할 생각을 넣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을 받고 팔려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한 마음과 유다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다르군요.
맞아요. 달라요. 더군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4절에 보니까 저녁 접수시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기기 시작해요. 아마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까요? 6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오시니,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차례가 되었으니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오시니라는 표현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나요?
네,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물으면서 8절에 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라고 해요.
그러면 목사님, 네. 발을 씻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라는 건 되게 상징적인 의미죠. 이건 뭐냐면 발은 우리 신체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을 씻는다라는 건 우리의 더러운 죄와 허물을 씻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제 아내에게 죄를 고백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내분에게 죄를 고백했다고요?
네. 사실 죄 고백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경건의 수단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끊어지지 않지만 멀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는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할 때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죄 고백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할 것이다 라는 근거로 해서 내가 가장 신뢰하는 믿음의 선배나 공동체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멀어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던 것이 급속도로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내분에게 죄를 고백하셨군요.
네, 이렇게 죄를 고백하면 저희 아내는 이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라고 위로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두세 번 죄를 고백했는데 아내가 어느 날 저에게 더 이상은 자기에게 죄를 고백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죄를 고백할 때는 몰랐는데 그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끝나고 나서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래. 내 남편이 이런 죄를 지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힘들더래.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더 이상 본인한테 자기한테 제 고백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주고 용납해줄 것 같은 아내도요. 용서해주고 받아줄 수 없는 것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수 없을 것 같은 모습이 있으실까요? 절대로 나를 씻겨주시고 받아주실 수 없을 죄나 허물이나 연약한 모습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나를 볼 때, 야,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하는 모습이 혹시 있다면,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나누기가 조금 그렇지만 혹시 나눌 수 있는 데까지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아, 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줄 수 없는 것 같은 죄와 허물, 연약한 모습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아무리 은밀하게 죄를 짓거나 은밀하게 어떤 못된 행위를 해도 사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제가 숨겨왔자잖아요. 어디다 숨기겠어요. 대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기 전에 그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먼저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한다든지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든지 이제 그런 용기가 필요할 뿐이고 사실 하나님께는 용서 못할 용서받지 못할 큰 죄 그런 것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구나.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하나자매는? 네.
아, 네. 저는 분명히 제가 제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한다거나 잘못을 한다거나 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다거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고 껴안아 주실 것 같긴 해요.
껴안아 주실 것 같다.
네, 그렇긴 한데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멀어지려고 내가 한다면 하나님은 그거를 용서를 안 하실 것 같아요.
아, 그 부분은 용서 안 하실 것 같다.
네.
그렇구나. 근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사실 우리의 의지라는 게 되게 연약하잖아요. 그죠?
네.
늘 주님을 붙들고 사는 때도 있지만 우리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아, 나는 하나님이 나는 그래. 나는 근데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수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그만큼 힘들다는 거니까.
네.
네. 그 순간에조차도 이해하시지 않을까라는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요. 네. 그만큼 뭐 하나님이 하나자매를 사랑하는 거니까. 네. 8절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네.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 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되고 싶으신가요? 그 사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절대로 씻어주시지 않을 것 같은 죄까지도, 연약함까지도 씻김받고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또 들으실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누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두 분은 말씀 중에서 우리의 나눔 속에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있다면 한번 나눠볼까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결국 유다가 유다는 어찌 보면 똑같은 제자들이었지만 유다의 쓰임은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이제 팔아먹는 그런 쓰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으면서도 그렇고 어떻게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가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시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또한 위로가 되고 그래서 또 그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기도 하면서 또 유다의 그러한 삶을 또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구원사역의 일부인 거잖아요. 이 유다의 이러한 행위 또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쓰셨구나 사람을 이렇게도 쓰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묵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살아자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임을 받길 원하실까요? 어떤 부분에?
사실 저는 막 목표를 세우거나 계획을 세워놓고 가는 사람은 아닌데 대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라는 방향성을 이제 누구를 통해 알려주시거나 말씀을 통해 감동을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순종하는 이제 좀 사람이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마음이 있다면 그대로 이제 이렇게 하던 것을 멈추고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으로 네.
어떤 큰 장기적인 어떤 쓰임보다는 이렇게 순간순간
네,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말씀하신,
있는 자리에서 네, 그런 쓰임도 있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자매는
네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 서면 진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연약하고 또 그런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 그런 저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가까이 오셔서 씻어주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았고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뭔가 저에게 다가오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네. 그 부분을 되게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기회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주님은 항상 저를 지켜주시는 분이겠다라고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 신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붙잡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 하나자매를 붙들고 계시는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요.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죄를 용서받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제 안에 숨기고 싶었던 죄와 연약함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한 주간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것까지도 용서하시고 씻어주시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